특집 여행 전에 우리 교회 울타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대 나무 심었는데 지금도 그 울타리가 나무들로 쓰여있죠. 그 나무들, 저 나무가 심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교회 주차장 들어온 입구 양 입구에 제가 청량 나무를 특별히 세그루를 사가지고 심었습니다. 세그루를 심었는데 들어오면 오른쪽에 두 그루, 왼쪽에 한 그루를 심었는데 왼쪽에는 그 연못 같은 게 조금 있으니까 자리가 좀 좁으니까 네, 그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한 그루가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장난인 줄, 천리하는 나무인 줄 알고 박아버렸어요. 누가 박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 입구에 두 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제법 자란 나무를 사다가 옮겼을 때는 저 나름대로는 기대가 컸었죠. 네, 금방 이 나무가 푸르게 잘 자라고 또 우리 교회 마당과 전체에 향기로운 천리향 냄새가 가득 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해가 지날도록 여전히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인자 크지라고 봤는데 비실비실하게 크더라고요. 저게 향기를 뿜으면 꽃도 안 피고 향기도 나지를 않았고 잎은 떨어져서 아무 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앙생한 가지를 볼 때마다 그 가지조차도 약해서 금방 죽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비가 떨어져 버려대요, 시부모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해서, 아, 왜 이렇게 두드려 자라지? 하는 두급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자꾸 그, 들여다보고 비료를 더 주고 다시 땅을 파고 관리하는 손을 대고 싶었습니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의 생각이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며느리를 한 그 며느리 생각을 하게 됐는데 며느리를 한 그 모가 그 모에서 자랄 때 맥주라는 이게 죽은 것 같아요. 잎이 시들시들하고 잎이 뒤틀리면서 꼬이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물론은 서 있지만은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한 달간 지나면 잎이 새파랗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해보니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하다. 나무를 심어놓을 때 그 현상과 또 계속 자라는 현상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비슷하겠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열매나 결과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야 할 것은 없는가? 또 보여줘야 할 것은 없는 나를 찾아내기를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이유로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강박이 되고 큰 부담이 되고 율법적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할렐루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잡힌 그 어간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병들어서 죽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아니냐라고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인하고 계십니다. 그 승인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들어와야만이 가지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지금 부족해 보여도 이 열매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나무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가지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최고의 나무시고 최고의 나무라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붙어있으면 됩니다. 붙어있으면 돼요.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가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안에 가라.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가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과 다가올 비판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등질 것이냐,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 우리가 엄청난 비판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저 북도들의 그 한나라를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야 떠난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계, 우리의 미래 앞에 우리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있느냐, 어디에 붙어있느냐입니다. 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만든 왜곡된 내가 복음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비성경적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딱대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한 사람인데 잘못된 거죠.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육지를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천지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주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었으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지키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붙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신앙은 내가 해내는 힘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부러운 삶 속에서,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팍팍한 인생 속에서도 더 사랑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자꾸 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적인 삶의 태도는 자기 자신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가면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철에 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녹아지고 따뜻해지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머무면 은혜와 축복으로 평안은 반드시 저희 여러분에게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보다도 공유보다도 붙어있는 연결이 결합입니다. 붙어있으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연결이 되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절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붙어있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무거웠던 일상이 견뎌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끊어졌던 관계에도 다시 온기가 흐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황부가 돌보시고 최고의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지가 있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붙어있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을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부르나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십니다. 참 포도나무죠.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를 그 어떤 잣나무들이 따를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쟁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열매를 맺을 때 30대, 60대, 100대, 최고는 1000대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위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1절 네. 이하로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으면 열매 맺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고 잣나무 가지라 이 말이죠.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고 열매가 없는 자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고. 열매맺지 않는 자는 아예 하나님이 열매맺는 가지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니까 열매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한대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사람이 한 것 없죠. 사람이 하면 부작용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하면 아무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이 본문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필 것은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있는 자냐 아니면 다른데 붙어있는 자냐 아니면 나 홀로 신앙인이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붙은 가지들은 신실한 성급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뜻, 붙어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이미 버려진 자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색깔을 세우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예민을 더 맺기 위해서 예민의 길을 소망하면 내가 일본을 더 많이 주겠다 이 뜻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항상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가 최소 30배, 최고는 1000배까지 열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곱하기 30만 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30, 60, 100배 곱하기 최고 100배. 근데 성경에서는 현재보다도 1000배로 많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겠다. 체코 공화국의 급작가이자 대통령이었던 바슬라프 하벨이라는 분이 지금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자들을 반도에 쓰려난 베르벳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비폭력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혁명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바슬라프 하벨이라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혁명은 베르벳 혁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비폭력적으로 승리를 거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서 우리는 별개 사회에 살았다. 그 별개 사회 안에서 우리는 희롱을 쓰고 우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시를 읽었다. 우리가 확실히 진리를 깨달아서 파라거리로 나가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르게의 사회인 참된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속한 정당명성교회는 매일 승포되는 말씀, 매일 새벽에 강의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주도하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려고 그와 같은 전략으로 정반을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운동을 청소년들에게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믿는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부산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개천도 여기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죠. 우리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복음 언어 성경적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송과 기도로 제자 도를 배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사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에 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람 광야에서 열두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열두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들이 비교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소리 높여 절망의 울음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들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하면 메뚜기다 해가지고 주눅들면 안 돼요. 저들은 복음의 밤이다 라고 외치면서 가열할 줄 믿습니다. 소심한 분들 계십니까?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라고 외치면 어쩐지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밥 먹기 참 좋잖아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복을 하며 단식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보를 표시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에 꼭 붙어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그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요. 배는 같은 물을 마셔도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같은 물을 마셨는데 배는 꿀을 만들어내고요. 배만 독을 만들어냅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벌들입니다. 꿀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마셔서 꿀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똥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환경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꿀을 공급받는 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의 정탐꾼들에게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환경이 돈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꿀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도 신자는 교회를 만들고 불신자인 종교인은 독한 시험을 만들고 교계를 회담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형편,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환경이나 조건, 형편이나 상태는 꿀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흉병과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으셔야 돼요.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매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떤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약속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벌과 같이 말씀의 실수를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